9월 9일에 이름조차 슬픈 망향대에 올라 타향 낯선 자리에서 나그네를 보내는 이별의 잔을 기울인다. 내 마음은 이미 남쪽 땅 고된 생활이 실증나는데 저 기러기는 왜 북쪽에서 이 땅으로 찾아왔는가.
아니 선배님 갑자기 웬 신앙송을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당나라 때 왕발이라는 천재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네.
이 사람은 6살 때부터 뛰어난 문장을 쓰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술 취할 때 글을 써도 고칠 데가 없어서 별명이 복고였다고 하네요.
아, 복고? 네. 복고하면 복고풍이 떠오르는데요. 이 사람이 문체가 복고풍이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배복자,
네.
원고 고자 해서 뱃속에 완성된 원고가 들어있다는 뜻의 복고였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뭔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내 배엔 음식물들만 잔뜩 들어있거든요.
오늘 몽구는요, 이런 천재들과 기인들의 삶을 담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른 졸업 듣고 오셨습니다.
진영 씨가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역시 개그인가요?
아, 이 개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못 웃기는 것 같고, 이제는.
아, 왜요? 근데 뭐 진영 씨는 뭐 배우지 않아도 기타 연주를 한번 들으면 그대로 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예, 그런 게 예전에는 소질인 줄 알았어요.
오,
예, 근데.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작곡가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예.
그 친구가 이렇게, 이건 뭐야?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코드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연주를 그때 배운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옆에서 치면 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이건 천재인데,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못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걸 좀 개발해 줬으면 천재가 됐을 텐데,
그랬군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배님은 천재적 소질 워낙 많으시니까.
에이,
어떤 게 좀 자신 있으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자신 없어요.
에이, 왜 그러세요?
에이, 다만 노력할 뿐이에요.
아,
겸손?
진짜? 아, 천재적 소질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른손 왼손이 있고 선배님은 겸손까지 있습니다.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름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 있잖아요.
네.
구머시기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요. 찾아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세요.
얼굴이 영어로 뭐죠? 권지영 씨?
A face.
책은?
아, 발음 괜찮아요. A face book.
그렇군요.
네.
자, 고전일기 어제부터 함께 하고 있는 이번 주 작품 몽구입니다. 몽구.
몽구.
어린이날부터 함께 했죠?
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실 사연 주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반디로 그리고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미래를 위한 나의 맹세입니다. 미래를 위한 맹세. 이 몽구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미래를 굳게 믿은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이뤄낸다고 그래요. 꿈을.
네.
꿈을 이룬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맹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씨는 어떤 맹세를 하겠어요?
일단 그건 비밀인데요.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요. 아, 글쎄요. 선배님부터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요?
네.
글쎄요. 저는...
맹세.
맹세?
네.
2015년에 라디오 진행 부분 방송 대상을 타는 거? 소소하게?
그래요. 그거 괜찮네요. 저도 등어리 훅 파인 드레스 입고 그런 상 한번 타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저의 네. 미래. 네.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맹세.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다음 중 들보 위에 군자라는 의미의 양상군자가 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재상, 2번 도둑.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문자에서 세 분,
네. 네.
반디에서 세 분 이렇게 여섯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잘 들으시면 낭독 잘 들으시면 거기에 정답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몽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낭독은 넷째 문, 거꾸로 바라보는 지혜편입니다. 부제는 남다른 삶을 산 천재와 긴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낭독은 자신의 미래를 굳게 믿은 사람 편입니다.
다리 기둥에 자신의 맹세를 써놓은 사마상여. 전한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전한시대 사마상여의 자는 장경으로 촉군 성도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수리검을 잘 던졌다. 어릴 적 이름을 견자라고 했는데 학문에 능통하게 된 뒤 조나라의 인상여의 인품을 사모해 이름을 상여라고 바꾸고 패백을 보내서 근위 부대의 난관, 벼슬을 얻었다. 천자인 경제를 모시고 사냥 담당 수행비서인 무기상시 벼슬에 올랐으나 별로 내키지 않았다.
제가 병이 있어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후에 집은 가난해지고 어떤 직업도 없었는데 탕문군이 상여가 사는 곳으로 쫓겨 들어오자 그의 아버지 타광손이 재물을 나눠줘서 부자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무제는 사마상여를 불러서 난관에 임명했다. 이 당시 중국 서남쪽에 살던 오랑캐인 공작국은 남쪽 오랑캐 나라들이 한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한나라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한나라의 신하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신하를 파견해서 남쪽 오랑캐와 똑같이 대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사마상여를 근위 대장인 중랑장으로 임명해 공작국으로 파견했다. 사마상여는 천자로부터 깃발과 징표를 받들어 사신이 되어 떠났다. 가는 길에 파촉 관리로부터 공물을 받아 공작국이 보내주어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중간에 마침 촉당을 지나게 되었다.
야, 지방관 태수 아래 여러 신하들이 마을 밖까지 마중을 나왔어. 게다가 현령은 활과 화살을 등에 쥐고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구만.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
그러자 타광손이나 여러 공들은 모두 사마상여의 집에 모여 소고기와 술을 바치고 기쁨을 나누었다. 왕손은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에이, 딸을 상여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늦어지겠구나.
그렇게 사마상여는 서남쪽 오랑캐를 평정했다. 그리하여 공작, 연방, 사유 등 서남쪽 오랑캐의 임금들이 공물을 바치며 모두 신하 되기를 요청하자 한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살피는 관청을 여러 곳에 열었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땅은 점점 넓어졌다. 옛주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촉당 아래부터 북쪽 7리 지난 곳에 승성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상여가 처음으로 무제에게 불려져 수도로 올라갈 때 그 다리 기둥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말 네 필이 끄는 수레를 탈 정도로 입신 출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국경문에 징표를 벌인 종군.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한나라 때 종군은 자를 자운이라고 하며 제남현 사람이다. 소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서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세상사에 널리 통했으며 문장도 탁월했기 때문에 고을 안에 널리 알려졌다. 18살 때 무제에게 발탁되어 박사 후보생이 되자 제남에서 장안까지 마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수도로 들어가는 경계인 함곡관에 이르렀다. 그러자 함곡관의 관리가 종군에게 비단으로 만든 징표를 주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 이 징표는 수도로 들어가는 자가 다시 돌아올 때 쓰는 징표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곳에서 이 징표를 맞춰보아야 합니다.
사내가 서쪽으로 가서 수도인 장안에 유학할 때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때는 고관의 신분으로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표를 버리고 갔다. 과연 그 후 관리가 되어 천자의 사절로 전국의 군현을 순찰할 때 사절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동쪽 함곡관을 나왔다. 전에 있던 관리는 종군의 얼굴을 알아봤다.
오, 이 사절은 전에 진표를 버리고 간 선비다.
그 후에 천자에게 정치상의 잘잘못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벼슬인 간대부에 발탁되어 지금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남월이라는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다. 그때 종군은 조정에 이렇게 말했다.
긴 끈을 주시면 남월왕을 묶어서 조정에 끌고 오고 싶습니다.
종군은 이 정도로 굳은 결심과 자신을 가지고 갔다. 종군은 남월에 가서 왕에게 한나라의 속군이 되라고 설득했다. 남월왕은 종군에게 설득당해 나라를 가지고 한나라의 속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월나라의 재상인 여간은 한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을 꺼려하여 군사를 일으켜 그 왕을 죽여버렸다. 또 한나라의 사신까지 전부 죽여버렸다. 종군이 죽었을 때 겨우 스물 몇 살의 젊은 나이였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종군이 젊어 죽었다는 뜻으로 종동이라고 부르며 가슴 아파하고 동정했다.
네, 낭독이어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없어도 돼요. 있는 게 젊음. 그거면 됐지 뭐.
있는 게 젊음이라네. 네.
젊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러네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죠.
왜 있을 때는 있는 걸 모를까요? 참. 선배님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네. 1번 불안하다. 2번 기대된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셋 다인데?
아...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을 때도
그렇네.
있고.
그럼 세 개 다가 맞네. 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불안해하죠.
네.
저도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 80%는 불안해하고
네.
한 10%는 기대하고 또 10%는 아무 생각 없고 그래요.
그렇죠. 네. 저도요.
이 불안이 이 동력이 돼야 되겠죠.
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건데
네.
승선교라는 다리 기둥에다가 대장부로 태어나 말 네 필이 이끄는 수레를 탈 정도로 출세하지 않으면 이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고 써놓은 사마상여.
우와.
그리고 돌아올 때는 고관의 신분으로 통과할 것이라며 징표를 찢어버린 종군.
우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래를 위한 맹세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네. 맹세들을 하셨을까요?
뭐를 써주셨을까요? 나성은님, 꿈을 맹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슬퍼지네요.
네.
성은님, 네, 꿈을 갖고 꿈을 저 그리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다만 좀 피곤해서 그렇지. 네,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창희님, 지금 읽고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 원서를 독파하는 겁니다. 이제 2장을 읽고 있는데 차근차근 나아갈 거예요.
그리스인
하셨습니다.
조르바는 어느 나라 말로 써져 있나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그리스 말로 써져 있나?
와, 원서를 독파한다는.
최혜원님, 오늘부터 열심히 본방 사수할게요. 하셨고요.
화이팅! 네, 그리고 4346님, 저는 20년 퇴직 후 아내랑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욕심 없이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야, 하셨습니다.
좋은 꿈이다.
네.
이희도님,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빠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더군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지름길이라고요. 깊이 공감이 가서 좋은 사람이 되길 매일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전 읽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네,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김용배님, 전 제가 항상 미래의 음향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전이나 가끔 짬이 나는 시간이 있으면 음향 감독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재춘님은 언제 들어도 감동을 주는 고전 읽기. 올 연말에는 시상대에 오르는 두 분을 꼭 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송이님께서 교수가 되고 싶고 미국의 대학에 진학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조송이님 네. 꿈대로 되실 겁니다.
네.
자, 문구 다음 낭독은 돈도 명예도 다 싫다 편입니다.
황금을 사양한 자공. 공자 가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공자의 제자로 성씨는 단목이고 이름은 삼이고 자는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노나라의 법률에 백성이 다른 나라 제후의 첩이 되거나 노예가 된 자를 돈을 내고 풀어주어 자기 나라로 데리고 돌아갈 때에는 그 돈을 노나라 정부에 청구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자공이 사람을 사서 데리고 돌아갈 때 노나라 정부로부터 그 돈을 받을 것을 거절했다. 공자가 이에 대해 말했다.
자공은 잘못하고 있다. 대개 성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행동이 모범이 돼 나쁜 풍속을 바르게 고쳐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자기 혼자만 좋은 일을 하고 기분 좋게 지내서는 안 됐다. 지금 노나라에는 부유한 자가 적고 가난한 자가 많다. 노예를 돈으로 풀어주고 정부로부터 돈 받는 것을 청렴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노예를 풀어주겠는가? 앞으로 노나라 사람은 제후에게 노예를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명분이 더러운 보물에 손대지 않은 종리의 후한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한나라 때 종리인은 자를 자라고 하며 회계군 산음현 사람이었다. 현종이 그를 뽑아 궁중의 문서 담당 관리인 상서로 임명했다. 당시 지금의 인도차이나 지역인 교지태수 장회가 천금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 목록 장부를 대산홍에게 몰수당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천자의 명에 따라 여러 신하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종리이만은 보물인 진주를 받아서 땅에 내팽개쳤다. 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대는 진주를 왜 버렸는가?
옛날 공자는 목이 말라도 샘의 이름이 도천, 즉 도적의 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마름을 참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로 효성스럽기로 이름이 높은 증삼은 마을 이름이 어머니를 이긴다는 승모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을로 마차를 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그 이름이 나쁜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 받은 물건은 뇌물로 받은 더러운 보물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은 참으로 청렴하구나.
그리고 다시 조정의 국고에 있는 30만 전을 종리에게 주었다. 그 후 상서 중에 읍뜸인 복사로 승진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나와 노나라 제후의 재상이 되었다. 종리인은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힘써 민심을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나라 백성은 부유하게 됐다. 죽을 때 유언으로 상소문을 천자에게 올렸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태평스러운 시대에 갑작스럽게 백성을 착하게 교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마땅히 조금씩 느긋하게 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제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 성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20만 전을 하사했다.
네. 낭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돈, 명예, 싫어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선배님 삶의 가치들은 우선순위를 매기면 돈, 명예는 각각 몇 위쯤 차지할까요?
아, 저 아래에 있죠, 뭐. 돈, 명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 진짜?
필요 없어.
레알?
아, 정말. 저는 그냥 오로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선배님.
가식적인 것 같아요?
네.
돈 왔어요?
이 네. 지금 읽어드린 얘기는 돈과 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네.
돈, 명예. 그러니까 이 자기 헛된 이름과 돈만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돈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쫓은 그런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세월호라는 참사도 겪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이러니한 건 자공과 종리의가 돈도 명예도 다 싫다고 버렸더니 오히려 더 큰 재물과 더 큰 명예가 따랐어요.
돈과 명예는 바로 미녀와 같은 거예요. 쫓지 않으면
따라와.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진행자의 말이 듣기 싫어서 막 자르고 로고를 붙이고
네. 돈은 왜 미녀와 같다고요?
돈은 미녀랑 같아요.
왜요?
쫓아가면은 안 와요.
아~
안 쫓아고 놔둬야지 따라오지.
그래, 그냥 방목 상태로 네. 풀어놓는 걸로.
예, 그리고 그 방금 그 붙여드린 로고에서 그 네? 아주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정이기를 듣게 계십니다.
이 아동들 있죠?
네,
그 귀여운 아동들. 아동들.
네. 네.
우리 저 고전 읽기 김희영 작가님의 아드님과 조카.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너무
그냥
이뻐요. 씩씩하고
개구장이 같고 활발한
네.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 이한의 몽구입니다.
네, 몽구.
몽구. 네. 어떤 분의 이름이기도 하죠. 몽구.
그러네요. 아 진짜 네. 요즘 애드립이 많이.
아니 일부러라도 우리가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지내려고요.
그럼요, 그럼요.
양은미님이 미래를 위한 맹세라 누구에게나 살맛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기, 자전거 타기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소박한 마음이 예쁩니다.
네, 그리고 한대현님께서 고전읽기에 나온 책 이제부터 읽기. 네. 어제는 팟캐스트에 다운받은 고전 읽기를 들으며 집사람과 등산을 갔다 왔어요.
아하.
책 읽기에 등불 고전 읽기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네.
0056님, 저는 어제가 그립지 않은 오늘을 그리며 열심히 사는 게 맹세라면 맹세지요.
오, 멋있습니다.
예,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들보 위에 군자라는 이름의 양상군자가 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재상, 2번 도둑.
네, 누굴까요? 양상군자.
양상군자.
대들보 위에 군자. 이 대들보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잘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이름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와 반디 각각 3분씩께 3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몽구 다음 낭독은요. 양상군자를 깨우쳐준 이야기 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길에서 준 금보따리 주인을 찾아 돌려준 황향. 이 안에 옛 주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후한시대 황향이란 사람은 양주 예장군 사람이다. 하루는 길을 걷는데 금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주었다. 그러자 거기서 황향은 그 보따리를 떨어뜨린 주인을 물어가며 찾아서 금보따리를 돌려주었다.
대들보 위에 군자를 깨우쳐준 진식. 한나라 때 진식이란 사람은 자를 중궁이라고 하며 영천군 허연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허연의 말단 관리가 되었다가 그 후 낙양태수의 서기가 되었다. 세상에 나와 출세하려는 뜻이 있어서 학문을 좋아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열중했다. 현의 태수가 기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한 끝에 태구현의 수령으로 임명됐다. 태구현을 다스릴 때 법이나 힘으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오직 덕을 쌓아 백성을 다스리고 청렴하고 조용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은 평화롭고 편안했다. 어느 날 하급 관리가 진식에게 건의했다.
소송을 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소송을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바른 것을 판정받게 하는 것이네. 그러니 소송을 건 자를 제재하는 법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그는 항상 바르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어져 소송하는 자도 없게 되었다. 그 후 태구현의 수령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사모했다. 고향에 있어도 자신이 치우치는 일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항상 마을에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른 판결을 구하려 진식을 찾아왔다. 진식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잘 깨우쳐주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물러나고 나서도 그 판결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덕에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숭상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차라리 형벌을 받더라도 진식을 나쁘게 말하지 말도록 하자.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적이 진식의 집으로 들어와서 대들보 위에 숨어 있었다. 진식이 속으로 눈치채고는 아들과 손자를 불러 모아놓고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훈계했다.
모름지기의 인간이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나쁜 사람도 원래부터 악인은 아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서 그것이 본성이 되어 결국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도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자 대들보 위의 도둑은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네의 용모를 보니 나쁜 사람 같진 않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가난해서 그날그날의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비단 두피를 주어 보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현에 도적이 없어졌다. 그 뒤에 가끔 벼슬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진식은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때 온 나라 사람 가운데 그 장례식에 간 사람이 3만여 명이었다. 또 상복을 지어서 입은 자도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돈을 거두어서 진식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으며 조정에서는 문범선생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한다.
네, 낭독에 이어서 정미나의 작고 작게 듣고 오셨습니다. 선배님,
네.
길을 가다가 순목걸이를 주었어요.
네? 순목걸이가 뭐예요?
순목걸이. 순금. 순금.
순목걸이라고 그러는데 순목걸이 순금
한 글자인데 많이 다르다니?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순금 목걸이.
목걸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일단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CCTV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두리번 두리번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
아주 사람이 그 경찰서에 갖다 줘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런 네? 뻔한 대답이 오늘 큰 웃음을 주네요, 정말.
오, 진영 씨가 날 잘 모르시네.
아, 전 알고 저 있죠.
저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왜 이러세요?
오니스티. 네.
세금 신고 꼬박꼬박 잘하고.
아, 저도 그래요, 선배님.
자, 어쨌든.
네.
지금은 사실 이게 통제된 사회입니다.
네네. 네.
어디서 누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생각 상상 이상으로.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황향이라는 사람은 길에서 금이 있는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걸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록계까지 남았겠죠.
우와.
안 그래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냥 네. 쉽게 주인을 찾아줬다면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물어 가서 찾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들보 위의 군자, 즉 도둑이죠, 도둑.
네, 도둑.
예, 이 도둑을 깨우쳐준 진식의 이야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도둑이 굉장히 마음이 여렸나 봐요. 자기가 대들보 위에 있다는 거 들켰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후다닥 도망을 가거나 크게 겁을 주거나 그랬을 텐데 크게 반성을 했단 말이에요.
진식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도둑이 반성을 하니까 오히려 비단을 내주면서 에이크, 자기가 자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가난해서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이 비단 팔아서 좀 잘 제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야.
그런 거 보면 도둑도 양반이고 진식은 더 양반이고.
그래요. 요즘에 사실 네. 이름만 뭐 대표고 뭐 이런지만 도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진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이 3만 명.
와.
자기 친척도 아닌데 상복을 입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우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먼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해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몽구 한 편 더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명로진 선배님을 비롯한 기혼 남성들 특히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십시오. 남자의 지조편입니다. 등불을 손에 들고 지조를 지킨 안숙자. 시경의 주석서인 모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안숙자는 혼자서 살고 있었고 이웃집의 과부도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밤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집이 부서지자 과부가 허둥지둥 피해왔다. 안숙자는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새벽녘까지 등불을 손에 들고 있게 했다. 그런데 등불의 심지인 삼베 쪼가리가 다 타버리자 천장에 마룻대를 뽑아 불을 붙였다.
그래도 나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는데 불충분해. 만약 결백하려면 옛날 노나라 사람처럼 하는 것이 마땅해.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다. 노나라의 한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이웃집 과부도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밤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 집이 부서져 부인은 허둥지둥 달려와 그에게 몸을 의지하려고 했다. 남자는 문을 닫고 방에 들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는 60살이 되지 않으면 함께 들지 않는다고 했소. 지금 당신도 젊고 나도 젊소. 당신을 들일 수 없소.
당신은 어째서 춘추시대 노나라의 현인인 유아애처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곳 없는 여자를 안아서 따뜻하게 대해도 나라 사람은 음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하해라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진실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유하해가 허락한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작께서 이렇게 말했다.
유하해를 따라 배울 정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같은 태도를 취한 사람은 없다.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은 송홍. 한나라의 역사책인 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송홍의 자는 중자로 경조 장안현 사람이다. 후한의 광무제가 즉위하자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대신인 대사공이 되었다. 당신은 천자의 누이 호양공주가 막 남편을 잃은 뒤였다. 천자는 그녀와 조정의 중신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기분을 넌지시 살폈다.
성공의 위엄 있는 모습, 도덕적 자질은 무신하 가운데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일단 그를 시험해보자.
그 후 송홍이 아련했을 때 천자는 공주를 칸막이 뒤에 앉혀두고 그를 향해 물었다.
속담에 귀하게 되면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는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요.
소신은 일찍이 가난하고 비천했을 때 친구를 잊지 말아야 하고 술지개미와 결을 먹으며 가난을 함께 나눈 철을 내쫓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천자는 공주를 돌아보며 말했다.
야, 안 되겠다. 일이 안 되겠다.
송홍은 받은 봉급을 친족들에게 나눠주고 집에는 아무 재산이 없었다. 청렴한 생활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 그가 추천한 뛰어난 인재인 환양 등 30여 명 가운데 대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계속 이어졌다. 네. 자, 송홍의 얘기. 가난하고 비천했을 때의 친구를 잊지 말아야 하고 술지기매와 결을 먹으며 가난을 함께 나눈 철을 내쫓지 않는다.
네.
이게 술지기매와 결을 왜 먹었겠어요. 가난해서 이걸 먹는 거거든요.
아, 먹을 게
없어. 술지기매와 결을 먹으며 고생한 아내가 바로바로 조강지처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뭐 결혼을 안 해서 그 느낌 100%는 다 모르겠지만요. 부부가 사는 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다 겪잖아요.
네.
그렇게 함께 살아온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결혼해보신 분 같아요.
책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고전 읽기 지금 하는 여자니까. 아무튼 결혼하신 남자분들 조강지처에 대해 고마운 마음 평생 잊지 마시길. 그건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가정의 달에 훈훈한 마무리 였습니다.
네, 그래요.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천했을 때 사귀었던 그런 우정도 잊으면 안 돼요.
네.
가난하고 천했을 때 사귈 때는 서로 친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 되면 모르는 척하고 이런
그래.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진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근데 또 그렇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가난했을 때 잘 지내다가 부부가 돈이 많아지고 뭐 저 땅값도 오르고 그러면 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제가 모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군요.
세상은 진영아, 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란다.
그렇네요. 아,
참. 자, 몽구 어땠어요?
몽구를 읽을수록 점점 똑똑해지는 느낌.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반신욕하는 느낌? 뭐가 훈훈해 이렇게 막 훈훈해요.
그래요.
예,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진식의 이야기를 들으니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님이 생각이 나네요. 최인숙님이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희도님이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소중히 하셨습니다.
네. 권지정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5월 7일 수요일 제목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자. 양상군자가 잘한 짓은 아니다. 비록 절도 미수에 그쳤지만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간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가 밉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집주인 진식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비단을 선물로 주지 않았나. 아, 그런데 요즘은 레슬링 경기도 아니고 버티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더하기 남 탓에 사회구조 탓 더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버티면 빠떼로 준다. 어디 있냐고요? 뉴스 봐봐요. 지천에 깔렸어요. 아주 그냥 화끈냥 여기저기 막 그냥. 어휴, 이 양상군자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욕하니까 욕도 품이 있어 보이네. 이런 양상군자만도 못한 사람들. 오, 앞으로 책 읽다가 욕먹어도 싼 캐릭터 나오면 이렇게 욕해줘야겠다. 고전일기표 공식욕으로 만들어볼까? 이건 남 얘기만은 아니다. 나부터 생활 속에서 사소한 잘못을 하게 되면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겠다. 요즘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니까.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홍익출판사에서 2주의 고전 몽구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빨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양상군자는 바로 도둑을 나타내는 거죠. 도둑.
네, 도둑.
사연 보내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저 역시 조강지처인 아내를 평생 위하며 살겠습니다. 이기윤님.
그리고 아 써먹을게요. 양상군자만도 못한 사람들 19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퀴즈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신영님. 네. 정답 도둑이요. 요즘 사회에서 선한 얼굴을 한 도둑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함경희님. 2번 도둑. 어르신들 말씀에 무슨 일을 해서 살더라도 열심히 살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질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셨습니다.
원관희님. 고전 읽기도 저에게 있어서 양상군자예요. 내 하루에 한 시간을 오롯이 훔쳐가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벌은 주지 않을게요. 흐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 1969님 도둑입니다. 양상군자라는 말은 너무 황송한 듯 하셨습니다.
9718님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부끄럽네요. 중용 한 줄이라도 봐야 되겠어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4056님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죠. 소소한 일이라도 정직을 실천해야겠죠 하셨습니다.
네. 이래서 1969, 9718, 4056 또 네. 반대로 보내주신 원관희, 함경희, 고신영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꼭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멜로디데이의 기다려본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